요즘 우리가 신학교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저도 이 교회를 시작했고, 여러분도 이것저것 다 탐구하고, 그리고 그래도 사랑침례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그런 교회의 그 원형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이런 교회를 한다는 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대단히 어렵고,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성경대로 교회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그 열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화형당하기도 하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한 580쪽 되는 신학교의 역사,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의 책을 저술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간의 목적은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 교회들이 16세기 루터, 츠빙글리, 칼빈의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 그러고 정죄를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다 회개보고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단 뭐 정죄하러 다닌다는 이단 사냥꾼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경대로 양심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의 역사, 침례교회와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한 이런 책은 총 17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 대다수 교회사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루터까지 하고 나면, 칼빈까지 하고 나면 교회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앞부분 7장만, 그러니까 AD 30년부터 1500년, 1550년까지 7장 기록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10장은 1500년대 이후에 이 국가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국가교회가 아닌 이런 자유로운 데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그 역사,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무지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무지하다. 본인들이 아는 것이 끝인 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역사가 그렇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1장에서 17장인데 신학교의 타락과 그 원인,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진리의 상실과 회복의 소망, 그래서 약 15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이걸 거친 민 가운데 어둠 속에 이제 등불이 나타나는 이때까지의 그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제2부는 신학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국가교회하고 이러는 거 신학교회 아닙니다. 루터니, 칼빈이, 츠빙글 이런 거 신학교회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가 없잖아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없잖아요. 꼭 누가 가르쳐준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이런 시스템, 이거를 이제 타결하고, 그래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이와 같은 그 영혼의 자유, 이걸 찾기 위해서 지난 5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8장에서는 스위스 재침례교회 신앙의 자유를 위한 여정의 출발, 펠릭스 만친이 여러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영국 침례교회 탄생 및 확산 이제 했고, 오늘 미국 신대륙에서 청교도 신정국가가 이제 세워지고, 이런 가운데 광야에서 피어난 자유, 오늘 이야기 눈물 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게 끝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주에서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1791년에 미국 헌법 제1조 수정 조항으로 국가가 국가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그 정교 분리가 세워지는 그런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결국 침례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침례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그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노예 해방 문제로 침례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미국의 남침례교회예요. 남침례교회. 그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15장에서는 전 세계로 침례교회가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1920년경에 현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런 거 다 부인할 때 독립 침례교회들, 펀더멘탈한 걸 믿는 이런 그 침례교인들이 이제 나타나서 침례교회 본래 정신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신학교의 회복과 침례교 유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책의 맨 뒤에는 침례교회에서 배출한, 걸출한 믿음의 위인들, 미국 사람도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페닉이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 또 독립 침례교회에서는 표수다, 포스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그 일생을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영국의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 독일의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 이쪽에서 이제 칼빈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불신자예요. 전혀 믿지도 않는 이 헨리 8세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참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영국의 성공의 국교회가 이제 생깁니다. 국가교회예요. 왕이 전체 국가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이 헨리 8세에 의해서 이제 생기고,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오고, 뭐 메리 여왕도 나오고, 제임스 1세도 나오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가운데 국교회 안에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끗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청교도다. 청교도. 근데 청교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국교회 밖에서 개혁을 해야지 안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타난 그런 그 흐름이 분리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그 분리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갑니다. 메리 여왕이나 이런 그 박해 때문에.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스위스 재침례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제 신앙이 전파가 돼서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 메노 시몬스를 따르는 이런 그 메노나이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메노의 책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서는 믿는 사람만 침례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침례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구나. 교회는 자발적인 모임이어야 되고, 회중통치를 해야 되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된 존 스마이스라고 한 사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처음으로 영국 침례교회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토마스 헬비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로 이제 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런던 근처에 있는 스피탈 필즈라고 하는 그런 데서, 런던 근처에 있는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일, 이렇게 해서 침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일반 침례교회, 그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일반 침례교회와 특정하게 미리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런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특수 아니면 특정 침례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기게 됐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례교인으로 가장 크게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번연이다. 그래서 존 번연이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그 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에요. 그 불쌍한 그 딸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팔렸다고 하는 그런 책, 그 책이 이와 같은 그 박해,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교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설교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이런 그 처절한 신앙의 그 여정, 이게 이제 영국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침례교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아니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결국은 뭘 해줘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유럽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한 그런 투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하는 거, 이런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로저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윌리엄스가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최초로 1638년에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 최초로 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1638년에.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00년 지난 거잖아요. 그 500년 지난 시점에 지금 1억 8천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침례교인들이.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미국식 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다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거를 온 세상 모든 교회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침례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에 가장 가깝다. 그것도 독립 침례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500년 동안 이거를 잘 아는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또 킹제임 성경을 사랑하고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미국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다.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영어로 religious liberty예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선원모 목사님 뭐 구속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아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의회까지 나서서 종교 탄압을 하지 말라고 그것도 다른 나라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religious liberty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의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갔는데 어디에 정착했냐?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보스턴.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라 그랬어요.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다. 잉글랜드가 그리운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거기를 뉴 잉글랜드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뉴 욕도 마찬가지예요. 요크인데, 영국의 요크. 그 요크가 지금 여기에 새로운 요크로 해서 그걸 기억하려고 뉴욕, 이런 식으로 뉴자를 다 거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그 식민지에 이주를 했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를 했는데 실제 그 주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영국 국교의 박해를 피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는 자기하고 믿음과 신념이 다르다 이런 사람들 추방하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역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자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종교분리,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런 교회,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줬냐? 이게 침례교인들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청교도들이 세운 그 매사추세츠 식민지, 여기에 종교가 무엇이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라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를 만들고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래서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그런 일, 이걸 통해서 미국 전체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그 기초가 된 그 일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이 영국 안에서,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이후에 제임스 1세, 뭐 등등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체제 하에서 어찌됐든 그 국가교회의 수장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죠? 왕이 국가교회 수장이니까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 국가교회를 수호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거예요. 이러니까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 아니면 청교도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자유의 도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으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해갔는데 거기 가서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말도 다르고 경제 형편도 좋지 않고 또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영국 아이를 키워야 되겠는데 네덜란드에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해서 세 대가 지나가면서 네덜란드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신앙의 자유도 지키고 영국 사람의 그 신분도 지키고 애들에게도 영국 교육을 시키고 뭐 사상을 다 불어넣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가면 그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활한 미 개척지 이 신대륙으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이거는 그 당시에 메이플라워호를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서 다시 재건을 한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사추세츠의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가면 저 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102명이 타고 왔거든요. 1620년 9월 6일에 출발해갖고 그래서 66일에 험난한 항해 끝에 11월 11일에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저 배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저 안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102명이 짐승들 뭐 다 해갖고 저기 타고 그 험난한 바다를 뚫고 저 땅에 도착했을까.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제 저기 다 다녀왔거든요. 교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원래 이 사람들이 영국을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 제임스타운, 버지니아주에 제임스 왕이 만든 이런 식민지 제임스타운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버지니아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잖아요. 처녀, 버지니아예요. 처녀 영어로.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처녀 여왕이 저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버지니아, 처녀 엘리자베스 여왕을 기념하는 그런 이름이 버지니아가 이제 된 거고, 거기에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또 그 다음에 등장한 킹 제임스가 만든 그러한 그 식민지가 있습니다.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폭풍우가 치고 배가 제대로 나가질 못해갖고 그래서 저 위에 1000km나 떨어진 저 보스턴 쪽에 매사추세츠적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데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필그림들이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이제 주변 탐사를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요 그림의 저 끝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낚시바늘처럼 요 고기가 만입니다. 그 이름이 케이프 코드 만이에요. 케이프 코드. 그게 저 노랗게 돼서 꼭대기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배가 이렇게 내린 데 사람들이 이제 내린 그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을 쭉쭉 돌아다니다가 저 옆에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면 하얗게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요런 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온 12월이 됐는데 뉴 잉글랜드 보스턴 여기는 한국보다 훨씬 춥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4, 500년 전에는 훨씬 더 추웠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갖고 첫 겨울에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고 그래서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추위, 굶주림,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착지 건설하고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 지역이 뉴 잉글랜드 지방인데 저기에 맨 왼쪽이 뉴욕 주가 있고 초록색으로 된 데가 커넥티컷 주고 그 다음에 저 위에가 뉴 햄프셔 주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버먼트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고 저기서 이제 제일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노란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살색처럼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매사추세츠 이렇게 주고 그 매사추세츠 주하고 커네티컷 주 그 사이에 조그맣게 바이올렛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주가 하나 있어요. 그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예요. 로드 아일랜드 주. 그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노랗게 제가 이렇게 쳐놨고 그 다음에 보스톤이라는 도시가 저기 매사추세츠에 저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보시고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그래서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플리마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1630년에 청교들이 더 많이 이주를 했어요. 몇 명이 왔냐? 1000명이 왔습니다. 1000명이. 이렇게 이제 해서 존 윈스럽이라고 한 사람이 마치 총독처럼 이들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저 산 위에 세운 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 도시가 언덕 위에 도시가 돼서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꿈을 펼쳤냐. 매사추세츠 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될 거다. 이런 꿈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정국가를 이제 하겠다는 그래서 국가교회를 해서 그래서 이 청교도들만의 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30년대에 2만 명의 청교도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저 매사추세츠 저 땅으로. 이렇게 되면서 보스턴이 있는 저 매사추세츠 저 주가 청교도들의 이제 낙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니까 번영하는 이와 같은 식민지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청교도들이 세운 이 매사추세츠 주 이 식민지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국가교회가 통치하는 영국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식민지가 된 거예요. 영국에서는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회. 근데 지금 여기 매사추세츠에 와서는 뭐만 믿어야 되냐?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외에 다른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대신에 청교도 교회가 지배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 회중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매사추세츠 전 뉴 잉글랜드 지방에 다 청교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는 뭐 장로 이런 것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회중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 회중교회가 이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100% 저 교회만 다녀야지 그거 외에는 다른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신정 국가 체제가 저 매사추세츠 저 식민지 안에서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뭐 투표를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잖아요. 저 매사추세츠 식민지 안에. 근데 투표권은 누구에게만 주냐? 교회 회원에게만 주는 거야.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매사추세츠 주에 살아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 회원이 되려면 회신 경험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거 심사하고 승인하고 그래서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주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투표할 때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일 예배 참석이 100% 법적인 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은 반드시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이 너무나 커서 가난한 사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에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에요. 안식일 법을.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다. 이 장로교회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와서 그래서 주일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은 긍휼이 없이 누구에게나 가혹하게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또 신학적 의견의 차이가 용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청교도 교리만, 칼빈주의교 교리만 가르쳐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교리를 의심하거나 비판하면 처벌을 받고 또 재판받아서 벌금 물고 투옥되고 추방이 되고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그게 영국에서 싫어서 그래서 결국 여기 식민지에 와서는 그걸 좀 피해봐야 되겠다고 와서는 동일하게 또 그 일을 하되 이번에는 성공회가 아니라 청교도가 뉴잉글랜드를 이제 다 꽉 붙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656년에서 1661년 사이에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사추세츠 주에서 다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누가 죽여요? 청교도들이 죽이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나하고 조금 믿음이 다르다. 이 퀘이커 교도들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1660년에는 메리 다이어라는 그 여성을 또 교수형에 이제 처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교수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1661년에는 윌리엄 레드라라는 사람이 이제 처형이 됐는데 그는 감옥에서 나는 기쁘게 죽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건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나 엄청난 아이러니가 매사추세츠주에서 발생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 가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자기들 종교 외 다른 거는 다 안 된다고 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청교도들이 이제 자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신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저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 지방에서 행했던 종교의 자유를 실행한 그런 실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나 그저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이 처음에 들어가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교회를 했고 신정정치 체제를 지금의 보스턴 있는 이 지역에서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용납이 되지 않고 우리 외에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해야 된다 해서 천주교회가 중세 암흑시대 했던 똑같은 거 루터나 칼빈이 했던 거 똑같은 그런 일들 그거를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이 청교도들이 동일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1631년 2월에 한 젊은 목회자가 영국에서 이 매사추세츠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예요. 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진 한번 보죠. 라저 윌리엄스. 자, 근데 오자마자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청교도들하고 이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 이거를 획득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1603년에 런던에서 이제 태어났고 아주 그 공부를 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고 그래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네덜란드 하여튼 이 말의 재능이 이제 많았고 나중에는 많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인디언들을 위해서 사전도 편찬해 주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학 그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는 결국 성공의 성직자가 됐습니다. 성공의 제사장, 제사장이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대학 시절에 청교도 사상에 끌려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 이거 영국 성공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급진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영국 국교회 이거 개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내가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629년에 이 사람이 이제 26살이 될 때 제인 왈리라고 하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 영국 땅에서 내가 도저히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해서 1631년 2월에 이 두 젊은 부부가 보스턴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살고 있는 청교도들이 가만 보니까 아,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설교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윌리엄스가 단번에 이제 거절한 겁니다. 여기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영국 국교회하고 관계를 아직 끊지 않고 있고 이런 분리되지 않은 이런 교회에 내가 가서 목사로 다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위에 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거든요. 저 위에 살렘 보이시죠? 보스턴 저 위에 가서 보면 빨갛게 돼 있는 살렘이란 저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의 그 급진적인 견해들을 이제 발표하고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럼 윌리엄스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냐? 우리 급진적이라는 건 레디컬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레디컬하다는 게 그 시대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레디컬한 거고 지금 우리가 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이 자유의 시대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국가는 종교를 강제하면 안 된다. 너 이거 믿어야 된다. 그렇죠? 칼빈주의.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주의만 믿어야 되고 독일에서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고 영국에서는 성공회만 믿어야 되고 아 여기 또 왔더니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뭐만 믿어야 돼요? 청교도 회중교회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는 종교를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인데 첫 번째 판이 있고 두 번째 판이 있는데 첫 번째 판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런 수직 관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에는 여섯 가지 명령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그 안에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같은 그런 죄들은 그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여해서 두 번째 판에 있는 것들은. 근데 첫 번째 판에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너 이거 믿어야 되고 너 이거 믿어야 되고 하는 거는 그건 강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그 청교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여기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매사추세츠 그 식민지 전체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면 다 돈을 벌금을 내게 하고 그러는 지금 저 주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불순 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뭘 주장했냐? 교회는 순수한 사람들만의 모임이어야 된다. 여기 매사추세츠에 와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뭐 어떤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교회에 들어와서 멤버가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투표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돼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순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국의 왕은 원주민의 땅에 대한 권리가 인디언들의 땅을 왜 마음대로 빼앗냐는 거예요, 왕이. 이건 인디언들의 소유고 하니까 인디언들에게 합당한 그런 그 보상금을 주고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인디언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자기 것이 아닌 땅을 자기 백성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빼앗아서. 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저 매사추세츠주에 와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한 이런 그 훌륭한 목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 청교도 이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람이 아주 큰 가시가 이제 된 겁니다. 네 번째 또 뭘 주장했냐?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권리가 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이거 얘기한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서로 잘못 믿는다 해도 그의 양심을 강제적으로 강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하면 되는 거지. 잘 믿는다 믿지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뭐다 해갖고 왜 사람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본인들 생각에 서로 저 사람이 잘못 믿는다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대로 믿는 거니까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급진적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급진적인 주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사람이 이단이나 오류를 믿는 거 이거는 자유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 건 그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오직 진리만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모든 거 우리 생각의 진리가 아니니까 청교도 같은 생각이 청교도가 아닌 다른 건 다 거짓이고 이단이니까 이런 건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윌리엄스가 등장해서 아 청교도가 아니면 어때? 그렇죠. 성경대로 믿고 내 양심에 따라 믿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진리뿐만 아니라 오류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양심의 자유가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자기들 하나님을 믿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믿고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거기 뉴 잉글랜드 지방의 절대 다수가 청교도니까 나머진 절대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된다. 아, 지금 영국에서 온 이 지금 국교의 목사가 지금 와갖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지금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이 주 당국이 윌리엄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2살 되든 28살에 이제 왔는데 4년 지나서 1635년에 윌리엄스를 이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사추세츠 여기를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설교를 했던 그 존 윈슬롭이라는 그 총독과 지도자들이 그를 질문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루터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견해를 철회해라. 지금 이 땅에 혼란을 조장하고 있지 않냐. 정부의 권위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데 이거 당신의 가르침 이단 교리고 말 그대로 위험한 교리다. 윌리엄스가 이제 대답한 거죠. 나는 내 양심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음을 성경으로 입증을 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독과 그다음에 이 총회가 윌리엄스에게 이 사람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매사추세츠 주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근데 그때가 이제 겨울인데 마침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봄 되면 내쫓겠다. 그런데 윌리엄스가 그러면 조용히 좀 있어야 되는데 침묵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갖고 자기 이론을 계속해서 알리고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이자를 체포해갖고 영국으로 송환해서 반역자로 이렇게 영국에 와서 처단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1636년 1월에 관리들이 윌리엄스를 체포하러 살렘이란 도시에 왔는데 이미 친구들이 미리 알려줘갖고 윌리엄스가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피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숲으로. 1월 달에 가장 추울 때 14주 동안 숲에서 눈 쌓인 그런 그 길에서 이런 데서 이제 고난의 그 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기장에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그 혹독한 겨울 제가 14주를 쫓겨다니면서 집도 없고 침대도 없고 빵도 없이 그렇게 이제 생활했습니다. 미국 동북부 저기 보스턴이 있는 데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위에 캐나다의 뉴브런스윅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거기에 침대도 없고 변변한 뭐 잘 데도 없고 이런 가운데 지금 14주 동안 숲속을 방황하는 이와 같은 신세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숲속을 헤매며 나무 아래서 잠주하고 이런 가운데 다행히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이제 받아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의 언어도 배우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숲속에서 방황할 때 그를 구출해 준 게 아메리칸 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인디언 그 추장들이 윌리엄스를 이제 받아주고 먹을 것 주고 피난처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겨울을 이제 보내면서 인디언들한테 이제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여기 인디언들 이걸 야만인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하고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나중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원주민 사전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이런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좋은 사람이 바로 로저 윌리엄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황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 보스턴, 저 매사추세츠 저기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착지를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날아간 새 부족의 추장들에게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저 위에 매사추세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커넥티컷이 밑에 있고 요 조그맣게 있는 거기가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샀는데 그 땅에 제일 큰 도시가 지금 있는 도시가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프라비던스라는 도시를 처음 만들었어요. 프라비던스는 하나님의 섭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저 매사추세츠에서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여기 와서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종교의 자유, 영혼의 자유, 정말 신앙의 자유를 내가 이렇게 획득하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프라비던스라고 이렇게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제인하고 두 딸이 합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 위에 살렘이라는 저 보스턴 위에 그쪽에서 많은 그런 그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냐. 저 프라비던스를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저쪽에 정착지는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정착지를 세우면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웠냐. 프라비던스 정부는 세속적인 문제만 다룬다. 뭐 돈을 주지 않았다든지 훔쳤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살인했다든지 하는 세속적인 그런 문제만 다루고 종교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어느 면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 저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저 도시에서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거 강요하지 않는다. 꼭 개인의 자유지. 그걸 어떻게 국가가 아니면 시가 그걸 강요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시나 국가가 특정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칼빈주의다 뭐다 해서 그 원하는 대로 그것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강요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프라비던스에서 무슨 회의가 있고 해서 투표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똑같이 투표권이 있는 거지. 교회 다닌 사람만 투표권 갖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주에 이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종교적인 교회 자격이 있어야 교인이라는 게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프라비던스에서는 그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시장이 되든 뭐가 되든 그거 하는 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것도 청교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을 세웠냐. 교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각 교회는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되고 또 반대로 정부는 교회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운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저 로드 아일랜드 저 주의 프라비던스에 저걸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저런 거를 실제로 구현했던 그와 같은 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이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몇 세기를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예요. 이게 사실을 1638년 이쯤에 이제 됐는데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1791년에 가서야 종교의 자유가 미국 헌법에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년 전 앞서갖고 저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저 프라비던스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침례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라비던스에 정착한 뒤에 윌리엄스가 성경을 세심하게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교회가 뭔가, 교회. 그 다음에 침례. 지금 이거 유아 세례 이렇게 주고 있는데 침례가 이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는가. 영국에서 재침례교 또 침례교 가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38년에 중요한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침례를 받냐? 복음을 듣고 그리고 확신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구원받고 이러면서 침례를 받는 거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유아가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윌리엄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영국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이 세례를 이걸 탈피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존 스마이스처럼 나도 셀프 침례를 좀 줘야 될까 뭐 별 생각을 이제 다 하다가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홀리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기 동료가 있었어요. 모든 걸 설명하고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침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홀리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라저 윌리엄스가 미국에서 어느 면에서 재침례 교도가 된 거예요. 여기 프라비던스에서 이렇게 하면서 1638년에 여기 있는 이 교회를 세웁니다. 프라비던스 저 도시에 저 침례교회 이름이 프라비던스 제1침례교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침례교회가 1638년에 세워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있었겠어요? 네. 처음에는 조그만 그런 건물이 지금 나중에 이제 저렇게 크게 이제 재건축이 된 건데 몇 명, 뭐 10명, 2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침례교회 시작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제 500년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요? 1억 8천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우리 기독교, 천주교 제외하고 동방정교회 빼고 우리 기독교계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는 침례교회가 가장 많은 이런 성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교파가 되는 그런 일이 저기 미국에서 이제 생기게 된 거다. 물론 미국이 가장 많죠. 침례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초창기부터 침례교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실천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 고백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만 침례를 주고 그래서 신자가 침례 받은 것만 그 인정이 되고 그 사람들만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저 꼭대기에서부터 뭐 목사를 파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회중 정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사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침례교회 그 원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설립을 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오늘날 미국 침례교 운동의 이제 시작이 됐고 전 세계 모든 사실 전 세계 거의 모든 침례교회들이 이런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자, 1644년에 윌리엄스가 영국에 가갖고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저기 영어로 이제 돼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피로 물든 박해의 교리라는 이런 엄청난 책을 이제 이 안에 기록을 했어요. 자, 그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첫째, 양심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을 강간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야. 왜 내 양심을 누가 교회든 뭐 왕이든 왜 내 양심대로 믿고자 하는 거를 그걸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으므로 양심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각 사람의 것이지 왕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것도 아니다. 이걸 저 책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이 된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하고 정반대가 아니냐. 이거를 이제 저 책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걸 금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교수대에 가서 예? 교수형에 처하고 화형시키고 수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박해는 실제로 역효과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은데도 박해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서 교회 신자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위선자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믿기 싫은데도 그냥 강제로 하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역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왜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가라진 다 뽑아서 없애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데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둘 다 수확 때까지 그냥 남겨두라 그러지 않았냐.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단 심판이다 뭐 해갖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냐. 진짜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박해하지 않는 교회고 그 다음에 진짜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말을 이 안에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간하니까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영국 국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반역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서로 지정이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을 저 안에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윌리엄스 이제 사상이 점차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 전 그림 하나 다시 로드아일랜드 그림 줄을 한번 그림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보스턴이 있고 여기 로드아일랜드의 이제 중심에 프라비던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프라비던스 여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로드아일랜드 주로 바뀌어요.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로. 저 위에는 매사추세츠 식민지고 밑에 로드아일랜드 이제 식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종교의 자유 원해. 이런 사람들이 이 로드아일랜드 지방으로 몰려들면서 여러 개의 이제 도시들이 생겨나고 이래서 로드아일랜드라고 하는 주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저 가서 보시면 저 로드아일랜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대륙에 붙어있지 이게 섬이 아니거든. 아일랜드가 아니에요. 원래 가서 보시면 저 밑으로 다시 네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옮겨보시죠. 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로드아일랜드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저 섬이 원래 아일랜드예요. 그 섬의 이름이 로드아일랜드인데 이 주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되면서 저 섬의 이름이 아니라 저 주의 이름이 로드아일랜드로 바뀌어서 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로드아일랜드, 로드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섬의 이름이 아퀴드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이름을 로드아일랜드로 바꿨어요. 이렇게 된 데는 나중에 저 섬의 이름이 전체 주의 이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1644년에 윌리엄스가 영국에 가서 영국 의회로부터 로드아일랜드적 개척지 여기에 대한 허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걸 운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이 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 로드아일랜드 전체를 라저 윌리엄스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겨서 완전히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식민지 주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퀘이커 교도들이 오고 침례교인들이 오고 유대인들이 오고 이렇게 되면서 1658년에 미국 전체에서 유대인 회당이 처음 저 로드아일랜드에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아이비리그 아시죠? 우리 아이비리그는 보통 뭐 예일, 하버드, 코넬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저 프라비던스에 침례교회가 세운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이름이 브라운 대학입니다. 브라운 대학? 그래서 그 브라운 대학이 저 프라비던스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러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 다 몰려든 거예요. 여기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저 나머지 매사추세츠, 커넥티컷 뭐 등등 그 뉴 잉글랜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로드 아일랜드 주를 뭐라 그랬냐, 뉴 잉글랜드의 하수구다, 쓰레기들만 저기다 모인다, 왜 거기 청교도만 하는데 그거 싫다 그래서 다 이쪽으로 도망가서 나 원하는 대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뉴 잉글랜드의 하수구, 온갖 오류의 쓰레기장 그렇게 이제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청교도들이 로드 아일랜드가 이단들의 소굴이라고 비난했는데, 로드 아일랜드는 이단이든 누구든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오라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로드 아일랜드가 번창하는 이와 같은 주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가 미국의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제시하는 그와 같은 모델이 됐다. 프라비던스, 그 다음에 프라비던스를 전체를 둘러싼 로드 아일랜드. 여기가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처음으로 실행한 라저 윌리엄스가 이러한 식민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의 유산은 80세까지 살았는데, 첫째 정교 분리,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양심의 자유,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울 리버티, 침례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울 리버티거든요. 목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는 난 이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 그렇게 안 믿겨. 그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소울 리버티. 세 번째 종교의 자유. 정부가 종교를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주일에 꼭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이것만 믿어. 교리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단을 처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자만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일,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 이런 급진적인 일을 정말 성경을 읽은 한 목사가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가 세운 침례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놀랍게도 저 위에 보스턴 아시죠? 그렇게 청교도들이 윌리엄스 미워하고 이렇게 이제 하던 그 청교도들의 그런 그 도시 보스턴에도 드디어 뭐가 생겨요? 침례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서부로 다 이런 이제 식민지가 이제 개척이 돼서 나가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와 같은 교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라저 윌리엄스라고 한 그 한 사람의 희생, 성경대로 믿겠다는 그런 그 신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638년에 침례교가 처음 세워졌어요. 몇 명 모이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채 500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명의 성도로 갖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단과 그 교파 그런 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국이 침례교 국가가 돼서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이와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래서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약성경을 읽고 그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요구하던 그 성경신자들의 희생, 순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 특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이런 성도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